넷째로 추수 후에 이삭 줍기가 있는데 이것은 나머지 사람들의 휴거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밀과 가라지 사이의 결말이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과 레위기 23장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밀들이 그 결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모두가 밀이지만 서로 다른 때에 수확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대환란 전에 함께 휴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만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너희가 밀이므로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깨어있거나 참을 필요가 없다. 만일 휴거의 요구 조건이 생명의 송숙이 아니라면 모든 경고의 말씀은 의미 없는 말씀일 뿐입니다. 밀은 마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가득해야 하는 포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밀은 햇볕을 필요로 합니다. 수확의 때에 추수의 기준은 물의 양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다 말랐다면 수확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밀이기 때문에 말라야 하는데 이것은 이 땅의 즐거움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펜톤 씨는 언젠가 밀이 하늘을 향하여 결실할수록 땅을 향하여 마른다고 말했습니다. 햇볕은 환란의 은혜를 상징하는 반면에 이슬은 축복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햇볕은 결실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밀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마르게 합니다. 더욱이 밀은 1년생 식물입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아니오 잠시 여행을 위한 장소일 뿐입니다. 밀은 한 무리 한 무리씩 결실합니다. 어떤 순교자는 나는 다른 사람들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밀은 땅 위에서 아무런 보호가 없습니다. 그것은 장미의 가시 같은 것도 없고 무화과나무처럼 강하거나 견고하지 않고 소나무처럼 높지도 못합니다. 그것은 연하고 바람에도 쉽게 구부러집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게도 천국의 아들들인 성도들을 대표하기 위해서 밀을 사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를 살펴보시고서 우리를 추수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의 휴거는 믿는 이 자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첫 번째 휴거가 있을 것이며 그 휴거 안에서 매우 적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보좌 앞으로 올리워질 것입니다. 이들이 또한 오순절날 성소에 드려진 빵들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은 대환란 동안의 복음 전파와 경고에 관하여 말합니다. 14절부터 16절은 추수를 언급합니다. 인자가 구름 위에 계신 모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언급된 상황과 동일합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익었다는 말은 원문에서 불에 구워 요리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햇볕이 효과가 없으므로 주님은 불, 즉 환란과 핍박을 사용하셔야 하는데 그것은 햇볕보다 더 강렬해서 다 맞춰질 때까지 곧 익을 때까지 그들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믿는 이들은 뜨거운 햇볕에 의해서든지 혹은 불에 태워짐으로든지 세상을 포기하고 말라야 합니다. 당신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겠지만 어느 날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섯 명의 어리석은 처녀와 다섯 명의 지혜로운 처녀 사이의 차이점은 다만 빠르고 늦은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믿는이들이 먼저 익었는가입니다. 계시록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 낯선 천사들과 관계되며 포도는 악한 자들과 관계됩니다. 이 포도는 19장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쓰러지게 될 시체들을 가리킵니다. 그 후에 나오는 절기는 장막절입니다. 이삭 줍기는 추수 후에 발생합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휴거를 상징합니다. 최초로 휴거된 사람들은 첫 열매이며 일반적인 추수는 대환란 후의 휴거입니다. 모든 밀은 수확될 것입니다. 다만 어떤 밀은 먼저 수확되고 다른 것은 나중에 수확될 뿐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는 이들은 세 가지 중요한 일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영생. 둘째, 휴거. 셋째, 보상입니다. 첫 번째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선택하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른 두 가지는 우리 자신의 준비를 필요로 합니다. 휴거는 우리의 생활, 즉 우리의 깨어있음과 인내와 거룩함과 관계됩니다. 그리고 보상은 우리의 일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별은 절대적이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은 그가 일하고 있는 동안에 휴거되었습니다. 성경의 두 구절이 휴거를 위한 직접적인 요구 조건을 계시합니다. 첫 구절은 계시록 3장 10절로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것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주님을 욕할 때 주님은 인내하시며 그들을 벼락으로 죽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같은 위치에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고 배척당하실 때 잠잠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절인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단지 5분 동안만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자서는 안 되며 주님의 빛남과 세상의 어두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첫 번째 휴거에 동참하기에 자격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의 축복을 거절할 수 없다면 우리는 대환란의 재앙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며 낯선 계시록 14장에서 언급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로마 천주교회가 범했던 종교적인 오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라지는 불화로, 즉 흰돔의 골짜기 옆에 있는 불못에서 태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세 가지 왕국을 말합니다. 첫째, 천국. 둘째, 인자의 왕국.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위한 땅의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셋째, 아버지의 왕국. 믿는 이들과 의인들이 의로운 해처럼 주님과 같이 빛나게 될 하늘에 속한 천년 왕국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겨자씨의 비유. 겨자씨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에서 언급된 그 씨앗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 강조점은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겨자씨를 종종 가장 작은 것의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티끌을 그러한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31절에서 32절. 겨자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원칙을 상징합니다. 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1828년 이전의 대다수의 성경 해석가들은 겨자씨가 교회의 외적인 번성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교회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누룩이 교회의 내적인 번영을 상징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가루소말이 온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828년 이후 다비와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해석의 오류를 비난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해석은 전적으로 비성경적이며 다만 인간적인 상상력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온 세상이 개선될 수 있다면 앞 구절에서 가라지를 언급하거나 땅의 4분의 3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각종 물고기의 비유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이 3이라는 숫자를 세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셨습니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만 둘과 넷이라는 숫자가 온 세상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 있는 비유에 따르면 우리는 세상이 개선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겨자씨의 비유를 설명해야 합니까?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모든 것이 각기 종류대로 지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채소는 항상 채소이며 새는 항상 새입니다. 원숭이는 결코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는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며 거의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나무로 상징되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구성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비유에서 예시된 것처럼 2, 3세기경에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로부터 로마 천주교의 손 아래서 교회는 많은 부끄러운 것들을 산출했습니다. 한 번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 사이에 수만 명의 군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사원수의 은과 두 벌의 흰옷을 받을 권리를 얻었습니다. 아, 교회는 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의 새는 악한 자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는 매우 영리해서 그가 어디에 거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찌 그가 이러한 기회를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로마 천주교는 실로 터무니없고 그러므로 사탄의 본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개신교도 역시 크리스마스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천주교의 전철을 밟았는데 그것은 그 새가 로마 천주교로부터 개신교의 나라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그 새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리고 그 나무는 무엇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서 4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바벨론의 능력과 권세에 관하여 말합니다. 에스겔서 31장 3절부터 6절까지는 아수르 왕의 능력과 권세에 관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나무는 이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는데 특별히 정치적인 방면에 있어서 그러합니다. 새들은 사탄으로부터 온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죄들은 사실상 온 세상의 죄들을 포함합니다. 교회 안에서 발견되지 않는 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완전한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또한 커다란 백화점과 같습니다. 사탄은 가장 영리함으로 씨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전략을 바꾸어서 그 나무로 하여금 더 크게 자라게 하여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들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기독교의 간판을 걸고서 사탄의 약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절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며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우리가 이방인이요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것은 너무나 작아서 심지어 세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의 길이요 죽어있을 때는 무덤에 불과합니다. 언젠가 펜톤 씨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세상은 길이며 내가 죽어있을 때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의 관뿐이다. 만일 세상이 내게 그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개의치 않을 것이다. 실제로 교회는 어떻게 거대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 뿌리가 매우 길고 땅속에 깊이 박혀서 자양분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교회가 자라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성공회의 대주교는 상원 의원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겨자씨는 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소와 나무는 서로 다릅니다. 첫째로 채소는 1년생 혹은 2년생 풀인 반면에 나무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 나그네와 같은 본성을 상실했습니다. 둘째로 식물은 잎이 있지만 나무는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업이 매우 널리 알려져서 교회가 분파로 분열되었습니다. 셋째로 채소의 뿌리는 2-3촌 정도의 깊이이지만 나무의 뿌리는 줄기보다 몇 배나 길어서 땅속 깊숙이 파고들어갑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적이 되어서 세상에 뿌리를 내렸음을 가리킵니다. 채소는 2-3개월 내에 죽지만 나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원래의 태도를 상실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창세기에 있는 원칙으로 되돌아가 채소가 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회는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무가 된 교회는 밖에 외양은 있으나 실제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교회는 순결함을 상실했고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이끌 수 없습니다. 이때 가장 유익을 얻은 것은 사탄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위대함을 흠모하지 말고 우리의 자금을 보존해야 합니다. 역경을 견디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고 안락함을 누리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로 그것을 갖게 하십시오. 우리는 고통받고자 하는 생각과 그러한 결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고통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가난하지 않는 한 우리의 호주머니는 여전히 빈곤할 것입니다. 이기는 비결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작다고 여겼으며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후에 그가 거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로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릇이 아닌 작은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33절 누룩의 비유. 온 성경에서 누룩은 악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뀔 수 없는 성경의 원칙입니다. 신약에는 세 종류의 누룩이 언급됩니다. 첫 번째 종류는 바리새인의 가르침인데 그것은 의식과 형식의 외적인 거대함을 강조합니다.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한 거대함을 자랑합니다. 두 번째 종류의 누룩은 사두개인의 가르침인데 그들은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늘날 주님을 거역하는 현대주의자들과 같습니다. 세 번째 종류는 헤롯의 누룩인데 세상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을 좋아하며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누룩은 가르침이나 교훈을 언급하며 또한 행위나 도덕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합당치 못한 가르침이 있은 후에 합당치 못한 행위가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종교적인 조직을 대표합니다. 성경에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네 여인이 있는데 계시록 12장, 17장, 18장과 스가랴 5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종교적인 조직을 대표합니다. 여기에서 여인은 특별히 로마 천주교회를 가리킵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여자는 이단을 가르치고 고안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서말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양입니다. 한 에바는 서말과 같습니다. 스가랴 5장 7절의 그 여인은 계시록 17장의 여인인데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로서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소제를 위한 가루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음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가루 서말은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둘 때 그것은 로마 천주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신 순수한 음식과 누룩을 섞음으로써 온 덩이를 부풀게 했음을 의미합니다. 장래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는 함께 연합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복음이라든가 현대주의적 신앙과 같은 이단으로 말미암아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들으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또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오늘날 어디에나 누룩이 있으며 쉽게 그것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거대함과 내적인 이단을 주의해야 합니다. 34절에서 35절 비유로 아니하고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그들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들로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5절은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여기서 떠나사라는 말씀은 멀리 떠나 보내사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바닷가에서 하신 말씀이고 36절부터 52절까지는 집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이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가지 위대한 비유는 두 개의 큰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씨뿌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둘째, 보물, 진주, 그물. 주님께서는 먼저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첫 번째 천국의 비유로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다른 비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말씀하신 비유는 더 귀하고 친밀했는데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사람들과 혹은 가까운 친구들에게 말씀하실 때 더 깊고 분명한 방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라지와 보물의 비유는 가장 중요하며 많은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해설가들은 주로 이 비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해석은 보물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밭은 복음을 상징하므로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감추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는 죄인을 가리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지인데 어떻게 그것이 도리어 그리스도를 숨길 수 있겠습니까? 둘째, 성경 어디에서 바치 복음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셋째, 죄인이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넷째,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일개의 상품이라는 말입니까? 다섯째, 그분이 발견된 후에도 어떻게 다시 감춰질 수 있습니까? 여섯째, 그분이 어떻게 감추어지겠습니까? 일곱째, 만일 복음을 값으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해석은 밭은 성경을 가리키고 보물은 구원을 상징하며 사람은 죄인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성경 안에 감춰져 있고 사람이 그 구원을 찾았을 때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구원을 감추는가 혹은 그것을 나타내는가? 둘째, 구원은 사람이 발견하는 것인가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인가? 셋째, 사람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넷째, 성경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가? 다섯째, 사람이 성경을 산 후에 분명히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가? 여섯째,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은 후에 왜 그리스도를 다시 감추겠는가? 그는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될까봐 두려워하겠는가? 세 번째 종류의 해석은 밭은 세상을 상징하고 보물은 교회를 상징하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가 교회를 발견하고서 교회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언제 어디서 교회를 발견하셨는가? 혹은 그것이 교회의 영광을 언급하는 것인가? 둘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언제 교회가 그 영광을 나타냈는가? 네 번째 종류의 해석은 보물이 죄인을 가리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죄인은 어디 하나 있었으며 그러므로 주님께서 죄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죄인을 발견한 후에 왜 그를 다시 감추겠습니까? 보물의 비유. 주님께서 보물을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는 성경에 다룬 부분으로부터 그 설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언급된 보물은 다윗 왕국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전도서에서 언급된 보물은 솔로몬 왕국의 부요함을 나타냅니다. 왕국의 영광은 그 보물에 있습니다. 신권시대 동안에도 보물은 역시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왕국이 강할 때 그 보물은 보호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이 약할 때 보물은 탈취되었습니다. 밭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왜 그 보물이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은 땅 위에 한 번도 계시된 적이 없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이 포로로 잡혀간 이후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신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포로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은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모세시대 이전부터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 천국은 늘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천국이 감추어져 있었습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누가 천국의 영광을 감추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달락의 사상을 연결시켜 볼 때 그 밭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또 다른 해석을 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이 세상과 관계가 있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땅 위에 나타날 것입니다. 천국의 영역은 땅 위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통치의 영역은 하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왕국 이후에 멸망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는 주님께서 땅 위에서 하신 일을 언급합니다. 세상이 혼돈된 시기에 처했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또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더욱이 천국의 가르침과 천국의 능력 모두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발견하셨고 다른 어떤 사람도 그분 이전에 발견한 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천사들과 선지자들도 그것을 계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에 주님은 그것을 감추셨습니다. 이 구절의 상반절은 과거 시제로 말씀하셨으며 그 후부터는 그분은 현재 시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감추인 것과 발견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감추고와 이 구절의 하반절에서 팔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것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시 감추어졌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중간부터 그들은 배척하기 시작했고 12장에서 그들은 완전히 배척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은 감추어졌습니다. 13장 41절부터 43절에 따르면 이것은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후부터 주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자신 또한 감추어지셨습니다. 왜 그분은 감추어지셨습니까? 왜냐하면 무언가 잘못되었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분 자신을 온 유대의 나라에 감추셨지만 개인들이나 제자들에게 감추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 유대 나라를 포기하셨지만 그분은 개개인을 포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왕국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가서 라는 말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가셨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가심은 46절에 나타난 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밖으로 나가는 것, 즉 떠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물을 발견한 장소가 집안이 아니라 밭, 곧 세상임을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팔기 위해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고서 그분 자신을 포기하셔야 했음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그분의 소유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습니다. 사는 목적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또한 팔리운 바 되었습니다.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것을 사셨습니다. 장차 올 왕국은 땅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왕국은 땅 위에 세워질 것이며 그리고 주님의 마음 또한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팔고 사는 것이 언급될 때 때로 파는 사람이나 그 가격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지나치게 물질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없는 것입니다. 45절에서 46절 성경 해석가들은 진주의 비유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해석은 루터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것인데 진주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사람은 믿는 이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많은 진주들 가운데 하나의 값비싼 진주가 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종류의 해석은 그 진주가 교회의 정선된 부분, 즉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팔 필요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자 모두 진리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석은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것인데 진주가 하나님의 의의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해석은 진주가 교회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옳습니다. 왜냐하면 진주가 교회의 본질을 가리키지 않고 교회의 일부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와 진주가 서로 연관될 수 없습니다. 진주의 비유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진주는 교회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진주의 아름다움은 인간이 만든 어떤 것이 아닌 생명의 표현입니다. 보물의 비유에서 이스라엘에게 강조점이 더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석에서는 땅이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주는 밭이 아닌 바다에서 생산됩니다. 바다는 이방인들, 즉 많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에 언급된 비밀은 유대인들과 관계이지만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에 언급된 비밀은 이방인들과 관계 있습니다. 보물은 한 국가나 한 가정에서 귀한 어떤 것입니다. 진주는 한 개인에게 귀한 어떤 것입니다. 이 참고 구절로부터 우리는 진주가 개인적인 아름다움과 만족을 위한 장신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많은 수의 진주를 얻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진주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분은 아주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다고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고 흠과 티가 없으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언급된 어린아이와 같이 주름이 없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너희가 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다 팔아라는 말은 주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장식품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아름다움을 보고 찬양할 것입니다. 진주의 근원은 가장 흉한 생물인 굴로부터 산출됩니다. 이것은 마치 교회가 가장 겸손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산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진주는 굴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굴은 그 이물질을 진주모로 감쌉니다. 진주가 산출되려면 굴이 상처를 받아야 합니다. 진주의 원형은 전적으로 굴의 몸체의 부드러움에 달려 있습니다. 굴이 부드러울수록 진주는 더 동그랗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부드러우신 분이십니다. 진주는 바다 속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굴에서 나온 진주는 죽은 굴에서 나온 진주만큼 좋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주잡이들은 먼저 굴을 잡아 죽입니다. 다이아몬드는 산에서 채취하여 오래 연삭한 후에야 빛을 발합니다. 그러나 진주는 증감으로 형성됩니다. 그 색깔은 흰데 그것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상인은 실로 진주를 구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 50절 그물의 비유는 쉽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어부는 복음 전파자를 상징하며 좋은 것과 못된 것은 교회 안에 혼잡된 좋은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바다는 이방 세계이며 어부는 복음 전파자이며 그들은 불신자들을 세상으로부터 교회 안으로 구출합니다. 그릇은 교회 안의 수고이며 그 안에서 못된 것은 밖에 버려지고 좋은 것은 그릇 안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른다면 다만 교회 안에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해석은 근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류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러한 두 종류의 해석이 매우 일반적이었습니다. 형제회 역시도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두 가지 특별한 요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천사들을 상징합니다. 둘째, 그물을 끌어내는 시기는 이 세대의 완성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요점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두 가지 이전의 해석이 전적으로 틀렸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의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부가 복음 전파자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물을 던지는 자가 분명히 끌어올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물을 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다. 셋째, 그물을 거두는 것은 이 세대의 완성의 때일 것이며 단 한 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그물은 오늘날 매일 항상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넷째, 그물을 끌어올리는 횟수 영단번에 한 번입니다. 다섯째, 만일 바다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면 이것은 교회가 유대인이 아닌 오직 이방인들로만 가득 찰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섯째, 가라지를 심판하는 방법은 그들을 단으로 묶는 것인데 그것은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복음의 시대를 가리키지만 악한 물고기는 거짓 믿는 이들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해석에 관하여 앞에 여섯 가지 요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습니다. 일곱째, 그 그물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언제 복음이 가득 찼습니까? 여덟째, 바닷가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홉째, 복음 전파자들은 선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열째, 여기서 그물을 거두는 것은 다른 곳과는 다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주님은 물고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한째, 만일 이것이 복음의 그물이라면 이것은 매일 끌어올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은 이 세대의 완성에 대해 끌어올려집니다. 열두째, 사람들은 분명히 못된 물고기를 내어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열셋째, 주님은 우리가 물고기를 잡듯이 사람들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물에 걸린 것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억압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의 위치를 떠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14째, 모이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었으며 그물을 던진 사람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15째,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어올리는 것은 육체가 원래 장소로부터 떠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16째, 선별은 그물 안에서 수행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용납할 뿐입니다. 17째, 완성된 때라는 것은 때가 찬 것을 가리킵니다. 그물의 비유와 가라지의 비유를 서로 비교해보면 가라지의 비유는 사람들이 잠들고 있던 시작하는 시기를 강조하는 반면에 그물의 비유는 때가 찬 상태로서 완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마지막 비유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47절에서 또다시라는 말은 여기에 새로운 빛이 있고 그러므로 그 후에 나오는 것들은 가라지의 비유와는 달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4분의 3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바다이며 4분의 1은 유대인을 나타내는 땅입니다. 바다는 온 땅을 덮고 있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택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음을 가리킵니다.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땅은 바다와는 다른데 그 이유는 땅은 견고하며 무언가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서 홀로 거하는 백성들은 열국과는 다릅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별들은 교회를 상징하며 모래는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물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그물은 복음입니다. 그 시대가 완성의 때라고 하는 것은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천사가 영원한 복음, 곧 심판의 복음을 전할 것임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이방인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가 다 그물 안에 있습니다. 각 종자로부터 모은다는 말은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종은 인종을 의미합니다. 그 그물이 가득 찼다는 것은 복음이 충분히 전파되었고 시간 또한 충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가로 끌어낸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아져서 각 사람이 그 자신의 초소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앉아서라는 말은 권위를 가지고 심판을 집행하여 좋은 것은 그릇에 보관하고 악한 것은 내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류를 분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밀과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것과는 다릅니다. 풀무불은 에스겔 22장 18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그물은 육지로부터 던져졌고 결국에 육지로 되돌아옵니다. 물가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의 영역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좋은 물고기는 양이며 악한 물고기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6절에서 언급된 염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화롭게 하며 선을 행하고 경건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돌봤던 이방인들은 천년왕국에서 시민이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의 시민들은 경건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포함합니다. 이곳에서 의로운 자와 악한 자는 그곳에서도 의로운 자요 악한 자입니다.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 특별히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은 이해할 수 없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11절부터 16절까지의 결론입니다. 52절, 석유관은 구약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로써 우리는 천국이 분명히 메시아의 왕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석유관들이 그 안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제자된 석유관이라는 말은 석유관들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은 석유관입니다. 집은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는 공개된 바깥이 아니라 내실에 있습니다. 옛것은 구약을 가리키며 새것은 신약을 가리킵니다. 집안에서는 새것과 옛것, 즉 신약과 구약을 가져올 권리가 있습니다. 보물은 곳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말하는 건 역시 보물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단락의 주제는 주님께서 배척받으신 후에 이루신 네 가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여전히 감춰진 방법으로 언급됩니다. 두 번째 주요 단락 안에서도 우리는 네 개의 소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단락의 첫 번째 소단락은 주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들, 평민과 통치자에 의하여 배척받음을 강조합니다. 53절에서 54절,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하심이 지혜로부터 말미암았으며 능력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그분을 경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틀린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께서 지혜 있으시며 능력이 역사를 행한 것을 인정했다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오신 분임을 깨닫고 그가 어디서 이것을 얻었는가라고 물어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앞구절에 그들의 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한 자에 의해서 더욱 심한 악한 생각에 떨어졌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소망 없게 되었습니다. 56절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누이들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신 안에서 주님을 시인했으며 그들은 주님의 부모 형제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인간은 비밀스러운 사람이나 혹은 비밀스러운 일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은 비밀스러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면 그는 평범해지고 비범한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나사렛 사람들의 경우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비밀스럽고 그들과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57절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무 친밀했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이 존경받을 만한 땅에서 태어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으셨습니다. 58절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것은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능력의 역사를 행하시기 원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믿음이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치 물덩이와 같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물 속의 물과 같습니다. 물덩이가 없이는 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버드나무로 만든 광주리와 같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세워나가게 합니다.